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시기 중심이 되는 단어는 언제나 이 회개, 용서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언제나 좀 무겁게 생각이 되고 또 사순시기에 뭔지 모르게 이 어두운 무거운 분위기에 가장 보탬이 되는 단어 같지만 회개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밝고 힘찬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이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회개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전환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바탕은 내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느님의 자비가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는가? 바로 그 자비를 믿는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 좋은 예가, 용기를 가지는 그 좋은 예가 오늘 일독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노아와 그의 방주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었지 그 당시 세상을 살고 있던 뭐 권력가와 재력가들 또 그렇게 폭력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던 사람들에게 그 세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노아 이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저 어찌되었던 일상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 지극한 일상 가운데에서 남들이 세상을 태평스럽게 살아갈 때 노아는 그 가운데에서 기이하게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느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 암마, 너비는 50 암마, 높이는 30 암마이다. 이 1암마를 약 50cm 정도로 보았을 때 방주는 길이가 150m이고 너비가 25m이고 높이가 15m 크기의 배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이 옛날 대항해 시대 유럽의 어지간한 범선의 크기를 넘어서는 아주 큰 규모가 되죠. 그것보다 더 옛날에 그런 배를 노아가 자기 시대에 건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눈에 띄지 않을래야 띄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수가 났을 때 배를 띄우는 조건이었으니까 방주를 굳이 해안가나 강가에서 건조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 나무를 조달하기 좋은 숲이나 산 옆에서 아마도 배를 건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기이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 방주는 세상 타락에 대한 인간 대표로서의 노아의 속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 겉모양에서는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의로운 노아였지만 의롭기에 세상 타락에 대한 책임을 안고 그 배를 만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논리와 유사해 보이죠. 하지만 그 배는 십자가처럼 구원을 위한 상징이 아니라 세상 멸망을 위한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을 것이고 가족들마저도 그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잘 살고 있던 땅을 오로지 하느님의 부르심 때문에 떠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노아는 하느님의 명령을 믿고 묵묵하게 따릅니다. 그 방주 작업을 오늘 이독서 베드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8은 어디서 나온 숫자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있겠죠. 7장 13절에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인류 가운데 남자 4명, 여자 4명만 방주에 실린 것이죠. 여튼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심지어 가족 중 몇몇은 그런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아처럼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떤 존재에게 걸었을 때 그 존재와의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하느님에게 집중한 노아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그 건조 작업을 통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깊어짐은 사실 또 다른 시련에 대한 준비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련은 바로 기약 없는 홍수 기간이었죠. 창세기에서 홍수 기간을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다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수가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사실 그 가족들은 배에 살아있긴 합니다만 갇혀서 살았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아, 홍수가 1년 동안 계속 1년 좀 넘게 계속되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비가 그쳤다고는 하지만 또 언제 비가 올지도 알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노아 가족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뭐 싸우지 않았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기약 없는 홍수의 기간은 노아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었죠. 결국 그 절망감을 이겨내야 되는 그 시기도 노아는 이겨낸 겁니다. 결국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단지 시련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이 자기 비움이라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시기, 이 고통의 시기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의 괴리감은 온전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표현하기도 힘든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 무한한 괴리감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뇌를 했을 겁니다. 그 고뇌는 아마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하느님으로서 온전하게 불완전한 인간 존재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 무한한 괴리감, 그 고통과 시련의 증거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탄의 유혹이 됩니다. 괴리감이 없었다면 유혹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유혹이 있었다는 것은 괴리감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바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이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자신의 신성을 버림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표현이 이렇지 뭐 어떻게 더 이상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와 권력가, 재력가가 되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실 신성을 다시 주어라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마음의 가난함을 택하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님, 나자렛 사람 인간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준비의 공식적인 확인 자리가 바로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 없으신 분이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뇌하고 번뇌했던 당신의 그 고민까지 뉘우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번뇌까지 내려놓고 공생활에 임하시겠다라는 각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온전히 가난해짐으로써 오히려 당신의 신성을 온전하게 찾으시고 그 온전한 찾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회개란 이런 것이죠. 회개의 전 단계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시련과 고통 없이 진정한 회개, 깊이 있는 회개, 자신을 비우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고통은 인생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 또 하느님의 소중한 은총 가운데 하나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퇴보나 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하나의 선물로 만들었을 때 나와 하느님은 한 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노아와 하느님의 깊어진 관계의 징표는 무지개였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꼭 만나야만 하는 그리고 용기 있게 마주해야 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무지개 관계를 만들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